창세기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전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혹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 때 이를까 함이니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아마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정말 감격적인 이란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못지않은 감격적인 순간이 앞으로 조만간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요셉처럼 은 30에 팔려서, 요셉은 20이었죠. 미성년자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년이기 때문에 은 30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무참히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공중에 임하실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만나시죠. 신부들을 만나고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죠. 7년 동안 환난이 여기 있는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제일 임하실 때 이 땅으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신부들이 신혼여행지가 바로 지구입니다. 예? 여기서 고생한 신부들이 주님 만나서 위로받고 상받고 여기 세상이 인구가 반이 다 죽어나가고 엄청난 환란이 오고 주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오실 때 같이 고통받고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같이 신혼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그때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혹시 모르죠. 전달을 보내면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다. 지금 가봤자 관광지밖에 안 돼 있고 돈이나 모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 되겠는가. 그런데 그거는 어떤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의 무덤에도 안 계시고 전혀 안 계십니다. 믿는 자 속과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여기 요셉이 이방인 신부를 취했죠. 이방인 신부. 이방 종교를 믿던 신부를 취한 것처럼 우리 참 미신을 믿던 우리를 취해서 신부로 삼으시고 단장시키길 원하죠. 우리 다시 스가랴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요셉 대신에 예수님, 요셉의 형제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을 그러니까 17살에 헤어져가지고 30에 등극해서 7년 풍년에 2년 흉년이니까 39살이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들 양심 속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꺼리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죽였기 때문에. 예? 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였습니다. 예? 헤롯 왕이 또 대제사장이 알고 죽였죠. 바리새인들도 알고 죽였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안 죽이면은 왕이 되니까 자기들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90%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거라면 자기 위치가 낮아지니까. 소위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을 높여가지고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침례교도들이 제일 나아요. 그래도. 침례교도들, 침례교 목사님들은 50%만 안 믿어요. 다른 데는 90%고 막 80%고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제가 TV를 읽어다 통계를 다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요셉 형제 그 사는 걸 만났을 때 그 바로왕 파라오의 치리자가 된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게 통곡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진짜 자기들이 죽인 유대인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 나라 전체가 아마 비통에 잠길 거예요. 뭐 국기를 뭐 개항을 뭐 밑으로 한 정도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13장 가보세요. 스가랴 13장. 13장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 손에 상처를 그냥 자국을 지니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주를 배울 때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부된 사람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새 몸을 입을 때 주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살아도 주님을 볼 때마다 그걸 보게 되고 주님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영원한 불구가 되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보지 않으면요. 보지 않으면 믿질 않습니다. 다 지워져 버리면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했어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착하게 한 것도 잊어버려요. 이게 우매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가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한 1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죠. 아주 교활한 방법이죠.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요셉이가 그 자신을 나타낼 때 분명히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염을 다 깎았죠. 나이가 벌써 17살에서 39살이 됐죠. 그리고 두건을 썼죠. 바로 왕이 쓰는 두건을 썼죠. 화장을 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화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자꾸 보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울음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비로소 안심. 처음엔 두려워했죠. 그러나 나중엔 그랬죠. 우리가 주님 만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나를 알아보실까? 멈칫멈칫하겠죠. 그러나 주님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품어주실 때 그때 이제 통곡이 터질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금요일날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목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요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괴로워서 울지 말아야 된다. 모든 울음은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함과 고통과 그런 울음은 하늘에 가서 주님 품에 앉아서 울어야 된다. 어제는 제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털어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아빠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비즈니스과까지 나온 사람이 왜 목사를 하면서 일을 안 하냐고. 네?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미워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주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아들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네가 거듭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그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사실은 내가 사역을 하기 전에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애를 스포일 시킨 거죠. 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 해결됩니다.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또 거듭날 때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들이나 대할 때 현재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네?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들의 천사들이 매일 나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참 지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입니다. 계획과 능력의 영이고 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만남 속에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란 당하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로바로 일어나서 기운을 차릴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는 외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화를 안 낼 수 없습니다. 네, 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참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주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내 죄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내가 주님을 주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아마 그걸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주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약함과 고난이 삼켜진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